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강제 할당 제도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어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가운데 거의 98%가 정부의 반대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43%에 불과해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반대파는 정부가 그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그러나 유럽연합 결정권자들에게 이번 투표 결과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헝가리 헌법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유럽의 난민 할당제는 16만 명의 난민들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인구 비례에 맞게 강제 할당하는 것으로 헝가리는 1,294명의 망명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 FARC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50.2%로 절반을 넘어 찬성 49.7%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번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반군과의 협정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평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또 협상단에 지난 4년간 평화회담을 진행했던 쿠바 아바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반군과의 휴전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쿤두즈 지역을 공격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자들은 오늘 아침 탈레반이 여러 갈래에서 공격해왔다며 보안군이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탈레반이 일부 민가에 숨어들어 소탕전을 매우 신중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쿤두즈의 일부 검문소를 장악하고 병사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연례 문화 행사 도중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비쇼프트에서 발생한 어제 압사 사고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발사한 최루가스에 당황한 시위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현지 관리들은 이번 사고로 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목격자들은 VOA에 적어도 1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날 1회차라는 연례 문화축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중앙무대에 개양된 에티오피아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에 오로미아 지역 청년들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로미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으로 2년 전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 일대 일부를 아디스 아바바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시르테에서 어제 네덜란드인 사진 기자 한 명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총격에 맞아 숨졌습니다. 벨기에 주간지 크나악에서 사진 촬영을 담당해 온 예룬 우를레만스 기자는 이날 시르테에서 지뢰 제거 작업 과정을 취재하다 ISIL 저격수의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르테는 ISIL에 의해 장악됐다가 최근 리비아군이 탈환한 지역입니다. 현지에서 함께 취재했던 동료 기자는 그가 방탄 조끼와 헬멧을 착용했었고 몸에는 언론인임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했었다며 ISIL은 모든 사람에게 총격을 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일본 학자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포식 현상을 연구해왔습니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분해하는 현상으로 이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신경난치병이 발생합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찾아 한국으로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 긴급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에는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폭정을 피해 한국으로 오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찾아 한국으로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탈북을 권유한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정권 안정과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지만 이는 착각이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돼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핵과 미사일을 추구하면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의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하는 한 대화보다는 압력이 선행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고통이 가중당하는 건 북한 주민들이다. 결국은 대화 상대로 생각은 안 하겠다. 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을 케어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시대를 여는데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키려는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 주민들과 김정은 정권의 분리를 통해서 체제 붕괴까지 노리는 그런 차원의 상당히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내 급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군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짙게 깔린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막말을 동원해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정세 논설에서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동족 대결과 적대의 도끼를 쏟아냈다며 탈북을 선동하는 헛소리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6개월이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 붕괴라는 그림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산산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개천절 경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고한 방위 능력을 토대로 핵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과 북핵 불용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해왔다며 유엔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고 세계 주요 국가들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론은 최악의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현지 시간 1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한 간 대북 선제 타격 협의를 한 적이 없으며 미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그 워싱턴에서는 그런 협의한 적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인사 가운데서도 선제 타격론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따라서 선제 타격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해당 발언을 한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현재 제야 인사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일 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기보단 의미 있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 토론회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언급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선제 타격론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미한 두 나라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아직 현재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그런 외교 전략, 군사 전략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정상화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호영 대사는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8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 대화, 핵 동결 발언을 한 이후 핵 동결 협상론이 부각된 데 대해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이라며 표현에 집착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선 전쟁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대북 선제 타격론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확증이 있다는 전제 아래 미한 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선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가장 했을 때이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 하에서는 이 옵션을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작전 계획의 변화라든가 이런 취지를 볼 적에는 북한이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는 우리도 맞고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 때려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 선제 타격론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반응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거는 정책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서 뭐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좀 리스폰스를 하는 것 같고 정말 미국 정책 차원에서 이걸 어느 정도 결정 수준의 논의가 된다면 한국 정부하고 당연히 이거는 협의가 돼야 될 문제죠.
김현욱 교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극단적인 선제 타격론보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한국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핵 위협에 맞서 내년 말까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끝낼 방침을 세웠지만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드 체계를 새로 제작하는 대신에 미 본토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옮겨온다는 구상입니다. 미군이 운영 중인 사드는 모두 5개 포대로 1개 포대는 괌에 나머지는 모두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오는 20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안보협의회를 통해 사드 이동 배치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의 최종 배치 장소를 결정한 뒤 중국은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매우 모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한 동맹 분열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에 예편한 버나드 샴포 전 미 육군 8군 사령관은 30일 VOA에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장소 결정에 대해 계속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I mean, what actions are they going to take against the defensive measure that the alliance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taken?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무슨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대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앞서 한국 정부가 30일 사드 배치 장소를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으로 최종 확정하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중국이 이미 남중국해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번 반대는 중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론 자신들의 안보만 우려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와 관련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한국에 대해 아주 모욕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highly offensive to South Korea. China is upset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deploy a missile defense.
오로지 한국을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만을 요격하는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화를 내면서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언사란 겁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이 28일 이례적으로 관영 CCTV를 통해 최신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건 이런 태도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저 체면 치레용 과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ese could certainly do that, but that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show of force. That's all it would be.
중국의 이런 반응은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라는 걸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미사일 방어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고 벡톨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country on earth, no nation state on earth that is more susceptible to attack by ballistic missiles than the Republic of Korea.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불분명하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더 많은 미사일을 중국이 제조할지, 미사일을 이동 배치할지, 아니면 정보 수집을 위한 레이더를 이동 배치할지 명확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안보가 아닌 미한 동맹을 균열시키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gain,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U.S. and Seoul and South Korea to demonstrate that they're committed and that they're not going to change their decision.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위협 등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란 단호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데이비드 맥스웰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중국은 자신들이 말한 필요한 조치를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rresponsible, it's immature, and it demonstrates that China is not ready to be a global power.
중국의 반응은 무책임하고 미숙한 것으로 오히려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맥스웰 부소장 등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무역 제재 등을 가할 여지는 있지만 한중 무역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반중 정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that possibility, but I think that's another area where the ROC and the US should say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강력한 추가 제재에 반대한 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 억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더 공개적으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로부터 북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꼭 필요한 금융거래망에서 북한을 강제 퇴출시킴으로써 이 핵 프로그램에 쓰일 자금줄을 막겠다는 목적인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방식 또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위프트는 나라들 사이의 자금 거래를 위해 설립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말합니다. 해외를 넘나드는 돈을 특수 메시지 형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달러와 유로화를 송금할 때 사실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령 북한과 어떤 나라가 수출입을 했더라도 스위프트가 없으면 돈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생소한 용어가 북한 제재 방안으로 등장한 건 이 때문입니다.
Many experts propose that maybe the next step is to impose sanctions on specialized financial messaging services, which allow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s to banks that would fu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미 공화당의 맷 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지난 27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국제 금융 통신망을 이용해 핵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고 이 통신망을 해킹해 거액의 돈까지 챙긴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데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 통신망을 즉각 스위프트로 인식하고 북한이 여기 접근하지 못하는 방안을 유럽연합과 협상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We are in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the EU about tightening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and pressure including and particularly to deny North Korea access to the international banking.
실체가 확인된 미국의 스위프트 관련 조치는 세먼 의원이 다음 날 북한을 국제 금융 거래망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유럽 연합과의 협상을 언급한 건 스위프트가 유럽 연합에 의해 주도되고 본부 역시 벨기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3년 설립된 스위프트에는 현재 200여 개 나라 11,000여 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8자리에서 11자리의 고유 코드가 부여돼 있는데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금융기관도 여기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이 막힐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런 방식의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012년 이란에 대한 제재로 이란 중앙은행 등 30개 금융기관을 스위프트에서 쫓아낸 겁니다.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고도 돈을 받을 길이 없던 이란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란이 미국 등과의 핵 포기 협상에 나선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먼 의원도 스위프트 차단이 이란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was done in the past with respect to Iran banking systems with great success.
결국 이란은 핵 합의를 통해 경제 제재가 해제된 지난 2월에야 스위프트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 금융기관에 부여된 특수 코드를 인식해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어 스위프트 자체 논의를 통해 북한과 연관된 금융기관을 강제 탈퇴시키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거래가 적은 북한에 큰 타격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현금 따발을 직접 운반하는 데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위안화로 결제수단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역의 90%가 집중된 중국의 동참 여부도 관건입니다. 각국의 독자 제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중국이 스위프트 대신 다른 경로를 통해 북한과 결제한다면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해외에 예치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이 묶여 북한에 고통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하면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되자 북한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방코델타 아시아는 단 한 개의 작은 은행에 불과하지만 스위프트에 연결된 금융기관의 수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이 현금 따발을 직접 옮기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점도 북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의심스러운 북한 현금 따발의 유엔 회원국 통과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결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은 북한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이유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힐 전 차관보는 29일 미국의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강력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모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 동결을 선언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환상을 끝장내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 이행에 중국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고 중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고 조용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과 배치 등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교류가 선택 방안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과거의 합의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서면으로 합의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 핵무장화의 길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 긴급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수해 복구 사업에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 긴급구호기금 셀프가 29일 북한에 대한 긴급 대응 지원금 25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전날 유엔 세계기구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에 긴급 대응 지원금 410만 달러를 배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엔 인구기금 UNFPA에 배정된 이 자금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히 임산부들을 집중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긴급 투입하는 자금은 총 435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28일 배정됐던 41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 WFP에 180만 달러,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70만 달러, 식량농업기구 FAO에 60만 달러로 배분돼 30일 전달됐습니다. 긴급대응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도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복구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티라쿤 니움 주북 태국 대사가 28일 그웬돌린팡 국제적십자사 베이징 사무소장에 3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수재민 3만여 명의 임시거처에 사용될 방수포와 이불, 조리기구, 세면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스테인스 평양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첫눈이 오기 전에 긴급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장소와 의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온 국제적십자사 실사단 패트릭 엘리어 씨는 일부 마을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300가구가 물에 휩쓸려가 100가구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지역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어 씨는 겨울이 닥치면 2차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거처 마련을 위한 지붕자재와 연료, 따뜻한 옷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함경북도 수재민 33만 명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11%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의 한 유력 언론이 북한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체험기를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별다른 제약 없이 생활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이 사상 교육은 어김없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유력 일간지 신경보가 소개한 중국인 학생은 5년 전 료령성 단둥에서 김일성대로 유학한 허펑 씨입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입학 신청을 한 뒤 시험을 보고 김일성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의 평양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경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최고로 평가되는 학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김일성 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의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평가기관들이 매년 내놓는 대학 순위에서 김일성 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최고 학부로 여겨지는 서울대학교는 영국의 세계 고등교육 전문조사기관인 QS가 집계한 400대 대학 순위에서 올해엔 35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경보는 김일성 대학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 외 러시아 학생들이 많고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 같은 일부 서방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 씨는 유학 생활을 시작한 2011년 한 해 유학비로 5천 달러가 들었지만 지금은 50% 가까이 오른 7,300달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숙사 비용과 학비가 포함된 것으로 서방 국가나 중국 그리고 한국의 학비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액수입니다. 허 씨는 모든 외국 유학생에게 기숙사에서 북한의 도우미 학생들이 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과에서 성적이 좋고 당성이 좋은 학생들로 외국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학생들에게 복장 규제를 비롯한 생활 면에서의 제약은 많지 않다고 신경보는 전했습니다. 또 120달러를 주면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100메가바이트에 불과하고 속도도 느리다는 허씨의 손전화 사용기도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이나 중국산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허씨는 5년 동안 항상 오전 수업만 받았고 강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시험 기간에는 무척 바쁘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선어를 배우는 유학생은 역사와 주체사상을 반드시 공부하도록 한다면서 모든 교과서에는 김 씨 일가의 어록이 수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2004년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이 28일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날 의원들의 별도 발언 없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유타주의 크리스 스튜어트 의원은 채택 뒤 성명을 내고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며 한국에서 최근 스네든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튜어트 의원은 스네든의 가족들이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부들과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의회 그리고 스네든의 가족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정보를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이 실종된 정황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호도협 협곡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사라졌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스네든이 협곡 옆을 흐르는 진샤강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스네든이 이 협곡을 방문한 이후에도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목격됐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스네든의 실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언론인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윈난성은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이자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스네든이 한국어에 유창해 북한 공작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또 스네든이 납치될 당시 미북 관계가 경색됐다며 스네든의 실종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행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네든의 실종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지난 8일 VOA에 스네든 씨가 북한 관리들에 의해 납치됐다는 것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현지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이유를 추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이 2004년 8월 스네든 실종 신고 이후 현지 당국과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950년대 이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외국인 납치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2개국 출신의 외국인 약 20여만 명을 납치 또는 억류해왔다는 겁니다. COI는 이들 중 대다수가 1950년에서 1953년 한국전쟁 직후 북한에 남겨진 남한 출신 사람들이지만 이후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납치되거나 북한 방문 도중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미국인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가 있습니다. 김 목사는 1990년대부터 중국 연변에서 장애인들과 탈북자, 탈북고아들을 돌보다 2000년 1월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지난 28일 한국에서는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공모전 시상식과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녁에는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밤이 열려 관계자들이 교류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는 것만큼 북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시에 커가는 거죠.
북한 정보자유국제연대의 주최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외부 정보와 단절된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공모하는 공모전이 열렸고요. 28일에는 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대북라디오 방송 콘텐츠 강화를 위한 한미일영국제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밤을 열어 대북방송 관계자들과 통일 관련 민간단체 회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통일아카데미의 조종익 사무총장입니다.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 밤 행사인데요. 오후 2시부터 한미일영 대북방송사들이 참여한 국제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여한 패널들과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이 침묵을 도모하고 실제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행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내용의 풍자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유현수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의 그 자유와 정보를 통제하는 그 사족을 딱 결정을 하고 또 거기다 대상까지 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대상으로 해서 좀 풍자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외부 정보 접근과 침해와 통제의 책임자로 이들 대부분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킬 요구했는데요. 그때 포함됐던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사람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북한의 개베스로 불리며 1966년부터 부부장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 및 세뇌 작업을 진행시킨 인물로 선전선동부의 리더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 김기남 선전선동 부부장,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현준, 그리고 국가안전보위성이 북한 정보통제 사적으로 선정됐는데요. 행사 참가자들이 즉석에서 각 역할을 맡아 북한의 정보통제 실태를 전했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의 유은실 사무국장은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보통제상 중에서 김정은 동생이고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여정 역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보면 이 사람이 대북제재 대상에 오르거나 논의가 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위협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 정보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과 같이 뭐 공모전이나 포럼이나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 정보 자유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보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한국이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 정보 자유화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희 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보 유입이 그 북한의 어떤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고 또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민간 대북 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의 박정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박정아 아나운서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피부에 닿는 거는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해주시는 탈북자분들 들을 때 힘이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정말 아, 이 방송이 참 소중하구나,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느끼면서 저도 좋지만 또 사명감도 함께 느끼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북한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접하는 정보인데도 그게 전혀 익숙하지 않고 너무나 생소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이 북한 사회가 단절이 많이 돼 있구나. 정말 정보 자유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통역 등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세연 양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 뉴스도 제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봉사활동, 국제에 관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검색하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었던 편이고요. 이제 워낙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제가 교육을 받고 있어서 이제 워낙 이런 거 듣게 되면서 이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차단을 해서 못 보고 정보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모든 게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정보도 원활하게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 정보 자유 국제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도 북한 정보 자유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10월 3일 월요일인데 한국은 국경일, 개천절이었죠?
네. 예,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오늘이 제4349주년 개천절이었죠. 이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의 개천절이 이 단군이 고조선에 세운 날을 기리는 것이고요. 1919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경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국경일도 많지만은 특히 개천절은 독립국 운동가들에 의해서 계속 지켜져 왔고요.
네.
또 민족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로 새겨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전역에서는 개천절을 기념하는 태극기가 개양됐고요. 인천 강화군에 만이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네.
또 종로구 사직단의 단군 성전에서 개천절 대제가 열렸고요.
네.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전국 각지에서 또 개천절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네, 북한도 90년대 중반에 단군릉을 완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10월 3일 단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한때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천절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2005년에 개천절 행사가 남북 공동으로 평양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14년에도 남쪽의 민간단체 인사가 대표로 해서 평양 단군릉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사이와 이후 개천절에서는 평양에서는 단군릉에서 또 한국에서는 뭐 사직공원 등 일정 장소에서 같은 시각 여는 공동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화합과 통일을 주제로 한 개천절 행사도 있었네요.
네네. 그 사직공원에서 보신각까지 이어지는 종로 거리를 행진한 이 단군 왕검과 고조선 시대 복장의 참가자들이 보신각 타종 행사에서 8천만 한민족의 탄생을 기원했습니다.
네.
남북한 인구 8천만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원한 것인데요. 그 개천절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예.
그리고 이화세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의 이 개천절 정신과 한민족 통일을 개천정신이라고 쓰인 문구를 쓴 손피켓을 행렬의 시민들이 들고 이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한편 오늘 한국은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개천절 연휴였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연휴인데요.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각 도시로 향하는 자동차 행렬이 이어졌고요.
네.
인천국제공항,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행객 9만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또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연휴 기간에 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네요. 한국도 개천절 연휴입니다만 중국은 무려 9일까지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서울 도심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요?
네네. 그 중국 국경절 기간 동안 한 25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서울과 제주 등 전국 주요 관광지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드는 소식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관광업계에서는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한국 관광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 중국 관광객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규모와 분위기 모두 이 한국 관광에서 지갑을 열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주셨죠. 지금 한국이 대규모 쇼핑 관광 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이잖아요. 중국 관광객들 이 한국에 관광하는데 또 좋은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해외 여행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크게 뭐 할인 행사를 하니까 횡재를 만나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서울 명동과 동대문 일대 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이 온통 중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뭐 길게는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쇼핑 관광 축 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것도 한국에서 가장 큰 여행 손님인 중국과 일본의 연휴 기간에 맞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에 몰렸던 중국인 관광객들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절반 가까이 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이점에 아주 긴 줄을 서서 계산을 해야 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울의 한 의류 매장에서는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한 그 가수인 한류스타를 모델로 채용을 했는데요.
예.
주말 동안 11,2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찾아서 제품을 완전히 싹쓸이해 갔다고 하고요.
예.
종로의 한 삼계탕집은 중국인 관광객들 문 밖에서 한 150m 정도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에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치약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난주 10여 종 치약 적발에 이어서 이제 100여 개 종류의 치약에서도 이 성분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 지난주 초에 치약에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부 치약에 함유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네.
그때는 11개 종류의 치약이었는데 149개 치약에 똑같은 성분이 쓰여졌다는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네.
문제 성분은 메틸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 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인 CMIT, MIT로 표기되는 성분인데요.
예.
폐섬유화를 일으켜서 많은 사상자를 냈고 지금도 소송과 재판 중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핵심 물질입니다.
예. 150여 개 정도의 치약이다. 글쎄요. 한국에서 치약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한국에서 판매되는 치약은 좀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일단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성분의 치약은 모두 다 수거를 했습니다.
네.
이번 그 관련 기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치약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네.
모두 68개 업체에서 3,680여 개의 치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적발된 149개 치약은 뭐 전체 개수로 보면 한 25%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예.
그 25%의 치약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치약이고요.
네.
대형 제조업체 생산품이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예.
한국 식품의약 안전처는 해당 치약 제조업체에 대해서 제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치약 제조를 3개월 동안 정지하는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 한국 생활용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치약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균제, 세척제, 향균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었는데 적발된 제품을 쓰지 않고 천연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 화학 성분에 대한 제품 경각심이 조금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치약 사태는 국민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역할에 큰 의문을 품게 했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살균제 치약 사태로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까지 그 치약들을 썼던 사람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지 이게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네. 다행히도 아직 관련 문제로 인한 증상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식약처에서는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문제가 된 성분은 미국에서는 제한 없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15ppm까지는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양치 후에 입을 좀 깨끗하게 헹궈내면 문제가 없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한국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성분일 뿐 아니라 가습기 사태로 어떤 초미의 관심사였던 문제 성분이 치약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 이 식약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번 곤욕을 치르고 있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 당국이 최근 호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호적에서는 이른바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을 구별해서 표시하고요. 이것이 때로는 차별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베이징시가 일부 타지역 출신들도 이 베이징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중국의 호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